예, 세찬 비가 내린 이후에 이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그러한 날씨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바울 서신, 그 바울이 쓴그 서신들의 특징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인사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와 기도,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다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보편적으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이렇게 마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서는 인사를 한 이후에 기도,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찬양 다음에 오늘의 이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찬양을 했느냐, 그것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찬양의 내용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제 예전에 좀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고, 또 에베소서 그 1장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지 않게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찬양을 합니까?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통상 매우 기쁠 때, 즐거울 때 저절로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도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한 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라는 자기의 기분에 그 고조된 상태를 기록을 한 이후에 지금 기도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또이 찬양이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속의 그 사건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여겨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보다 큰 축복과 특권과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 그 구원의 그 사실을 얼마나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책임도 있고 사명도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선교 대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와 몽골에 가고, 또 앞으로도 대만과 일본, 또 국내 선교 등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갚기 위한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 이것을 올바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더 나아가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느냐? 감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까지 하신 이후에 기도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 설명하고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감사합니다라는 것까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이후에 고백하고 나서 간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요구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요구, 어떻습니까? 뭔가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청년들도 있지만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무엇인가 나에게 달라고, 엄마 나 이거 사야 되니까 만 원 달라고, 그리고 학비 내달라고, 그리고 가방 사달라고, 옷 사달라고, 계속해서 사달라고만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좋겠죠. 예, 자식이니까 좋죠. 그런데 요구도 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의 이야기까지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미리 받는 고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그러한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일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있어서 그 시작은 감사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는 이 고백을 빼먹지 않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받은 것으로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예배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과 점심과 해질 무렵.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 삶을 살아왔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그는 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러한 기도 습관을, 그 전통을 유지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었을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왜냐?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너희를, 예배숙교의 성도들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밖에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식,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녀,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또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그리고 굶주려 헐벗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 지금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서 힘든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그 초대교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건 어렵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을 내서 정말로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할 사람은 많은데 기도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 사람이 참으로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잘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충분히 자기 자신은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그 예전에 제가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인데요. 연령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은퇴하시고 70이 넘으셔서 자기는 이제 기도자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시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처럼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그리고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한 번 자리에 앉으면 기도를 적게는 2시간, 많게는 한 4시간, 더 많게는 진짜 뭐 그 이상까지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 않냐고 라고 여쭤봤더니 왜 힘들지 않겠냐고, 당연히 힘든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기도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2시간, 정말로 정말 최소가 한 2시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들을 기도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분에게는 기도 부탁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대신해서 저하고 작전을 짜서 그 권사님에게 큰 용기를 내서 기도 부탁을 했고, 그 권사님이 정말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련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때는 초대교회였어요.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대상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른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구원자 되시고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삶이 사랑을 베푸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한 이유도 자기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그들로 하여금 성장케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완벽한 성숙을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는 그러한 척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면 통상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말씀할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냐 나쁘냐 라고 자기에게 자문했을 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남들 앞에서는 쉽게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랑까지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것은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 이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근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절에서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성숙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초대교회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서신을 보낼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인 그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많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엄청 바둥바둥 됐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려고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두고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삼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17절의 내용입니다. 17절, 18절, 우리 19절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기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사랑의 실천, 그들이 정말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 더욱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최고의 그 기도의 내용, 가장 중요한 그 강조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확실하게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그들이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깐만 성경책 좀 한 곳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65쪽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2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2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그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 계시의 중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이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미 성령을 13절에 1장 13절에 받았고 또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라고도 1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성령의 사역은 이미 시작했지만 그것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역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날마다 임재하기를 원한다. 즉 너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14편과 53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식보다도 학문 이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믿음의 자녀들이 점점 줄어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자식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들만 둘인데요.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자면 엄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엄마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체벌을 해보셨죠? 체벌을 해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첫째 아이는 엄마한테 매를 맞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까이 가지 않아요. 엄마에게 점점 멀리 갑니다. 그러면 엄마는 더 화가 나서 더 때려요. 근데 둘째 아들은 매를 맞으면 더 가까이 막 엄마한테 매달려요. 막 엄마한테 막 달라들면서 매를 붙잡고 제발 때리지 말아달라고. 네, 엄마가 더 안 때릴 거라는 걸 안다는 거죠. 자기를 때린다라는 것을, 좀 마음 아파한다라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눈치를 채다 보니까 얘는 바로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듯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지존자가 되시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권리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책임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지나가는 다른 동물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동물의 왕,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 오히려 더 다른 동물들을 괴롭힐 수 있는, 약올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제도 누구와 잠깐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능력자다. 네, 그건 알아요. 근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근심과 걱정과 그 염려는 참 나도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때로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병들어 모든 삶을 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나 들의 풀과 꽃과 새, 백합화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또 영적인 깨달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준 그 기업의 축복이,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들이 올바로 알기를,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실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생명, 그것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소망의 종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라는 거죠. 이런 설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종교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설문지를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찾은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다른 종교에 의뢰하지 않겠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73% 정도가 돼요. 그리고 11%는 시민단체, 오히려 종교가 아닌 시민단체에 내가 도움을 요청해보겠다. 그리고 8%는 불교에, 7%는 카톨릭에 내가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 2%.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소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그러면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이 믿음의 삶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완전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살리라.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전문을 나섰으면 좋겠는데요,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그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버지 우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버지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 대한